십상아의 동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한분 한분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주 정교하게 운행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라고 붙여서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아주 이 버릇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주일날 설교 준비 다 하셨어요? 제목은 정하셨어요? 그러시길래, 나는 여태까지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기도하지만은 제목은 벌써 주보를 만드시는 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목이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하셨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그런 용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리석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하고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25절을 암송했는데, 거의 25절을 다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중간에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5절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최고로 강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순서지에 보니까 폴리시라고 이렇게 바보스럽다고 하는 그러한 폴리시넷스라고 이렇게 해서 바보스러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에게 이 어리석다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시다는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가끔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방법이 어리석게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난 이해 못하겠어.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왜 사용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도가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보이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지금 아주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날 건져주려고 그 자리에 오면은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 적어도 나보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나를 수렁에서 꺼내서 구원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감싸 안을 만큼 나보다는 강해야 되고 적이 있다면 그를 물리쳐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영웅이어야 구원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오셨다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허약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다 아시죠? 사람들에게 허약하게 맥없이 끌려가시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도 꼼짝 못하시고 그냥 어린 양처럼 거기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는 희축거리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기도 십자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맥없이 죽는 그 허약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다른 게 있었습니까? 똑같았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리고 부활하게 된다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가운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 같은 분이신데 아니 죽으시면 어떡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것이죠.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또 무엇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세계 사방에 알려주시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참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21절 후반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참 미련하게 보였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왜 미련한 방법으로 보일까요?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하면은 케리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케리그마는 케리소, 케리소는 선포한다고 하는 이런 동사입니다. 거기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널리 외치는 것을 전도한다 혹은 선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로 선포를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발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 가지고 하는, 말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 말이에요. 이런 거죠. 요새 누가 다른 사람들 말을 듣느냐고. 아무리 이 말 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하는 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 캐캐 먹은 방법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의 생활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를 생각하면 140년 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아 그때에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 선교를 하니까 성공할 수 있었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한국교회는 실패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나 학교를 세워야지 뭐 말만 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열심히 한 게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옛날 그 조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민 1세대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영어 발음이 시원찮은 것처럼 그 서툰 조선말 가지고 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뭐 이런저런 선교사님 예를 들자면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보낸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 UMC지요. 거기에서 보낸 아펜젤라 목사님, 이 두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오셨는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오실 때의 혼자 몸이었어요. 본래는 약혼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 결혼 안 할래. 파혼을 그냥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둘이 온 게 아니라 혼자 오시게 됐어요. 제일 먼저 오셨는데 그 뒤로 여러 계통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의 역사를 아시죠? 그때쯤 조선의 임금이 고종이었습니다. 고종 임금님이 갑신정변 때에 아주 중상을 입었던 민영익을 그때 들어와 있던 알렌 선교사가 서양식으로 이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냈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근대식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이 나중에 제중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그 병원이 크고 커가지고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한의사들만 있었지 양의사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와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이 복음을 정한 지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한 3년 지나니까 1888년 아닙니까? 그때에 윌리어스 스털링 허던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나이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도 한 8살 정도 많은 소위 말하면 연상의 여인이죠.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결혼 날짜가 언제냐면 1889년 3월 14일 날입니다. 어떤 분이 웃으시는데 아이 목사님 뭐 날짜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왜 1889년 3월 14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날 신혼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으로 떠났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평양, 황해도, 송도를 비롯해가지고 함경북도, 강계인가요? 거기를 지나가지고 의주까지 장장 1000마일을 이 두 분이 여행을 하면서 두 달 동안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때 조선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서양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뭐 코가 이렇게 크고 키가 크고 그런 서양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조선 사람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예? 우리 어려서만 해도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더군다나 가끔 가다가 서양 남자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서양 여성을 본 적이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혹시라도 잘못하면 그 신변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 신혼부부 선교사님에게 아 전도여행 가지 말라고 선교부부나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당신들 신혼부부인데 그렇게 여행하면서 하루 나가면은 다시 살아서 돌아오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방에서 만류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믿고 출발했어요. 그 전에 이 언덕도 선교사님 벌써 선교본부에다 편지를 다 보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보고서를 보냈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함으로써 더 많이 쓰임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신혼여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여행은 일종의 선교에 대한 시험부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느냐고 하면은 말 타고 가면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성이 말을 타면은 그건 무슨 매춘부나 기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가마를 타고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가마가 무지무지하게 멀미가 나거든요. 막 흔들어 대니까. 그래서 가마도 타다가 주로 걸어서 다녔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곳에 복음을 들고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여행하는 중에 진짜 어려웠던 것은 구경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쭉 따라오는데 낮에는 말할 수 없이도 많이 따라오고 밤에는 좀 잠을 자고 눈을 떠야겠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제 갓 결혼한 사람들이 자는 방문 문창호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하잖아요.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선교사님 이 부부가 저 평안북도인가요? 강계 거기 가서 선교를 하게 될 때에는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피신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덕에서 선교사님 출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미국 공사가 길스모 공사인데 신혼여행이라도 선교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국가 문제로 비화되면 안 되니까 선교사님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선교사님 절대로 당신은 여행 중에 거기 가서 기독교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혼여행만 하고 오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 절대로 안 돼요.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 나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뭐 그 선교사님이 전도를 안 할 뿐이겠어요. 가는 데마다 아주 서툰 말로 열심히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주에 갔어요. 의주에 가면 김일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도 중에 한 분인 백홍준 그분과 아주 사돈지간이 되는 분인데 나중에는 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장로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의주 지역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큰 공로가 있는 분이 이 김일현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교회 영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언덕도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이제 바로 믿기 시작하는 아주 이 젊은 혹은 미제 믿기 시작하는 이런 어린 성도들에게 소위 말하면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는데 길스모아 공사에게 이전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압록강에서 세례받을 사람들을 이 김일련 장로님과 협력을 해가지고 다 배에다가 태웠어요. 그리고는 저 건너편 중국 쪽에 있는 압록강으로 넘어가가지고 배 위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의 요단강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 야 나는 조선 땅에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중국에서 했다 뭐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지 싸우고 하는 거니 여러분 이 정도로 열심히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학교도 많이 세웠고 병원도 많이 세웠어요. 왜 세웠겠습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전도하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 우리나라에 이런 기독교 학교가 근 500여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뭡니까?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말로 전도했어요. 잘 아는 스데반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빌립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스에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울의 전도 여행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 전파하니가 캐리소, 바로 그 동사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원조가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전파라고 한 이 단어가 캐리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도 전도하도록 보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 전파 똑같은 말이 나오죠. 게리소 동사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도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제1의 전략으로 택한 것이 뭔가, 입으로 말해서 전하는 전도였다 하는 이것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왜 전도가 최상의 전략이 되겠습니까? 말로 하는 게 왜 가장 훌륭한 전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지만,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가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경치 좋은 산 꼭대기에 등산을 가서 와 좋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그 산하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경치 좋다는 그것만 아는 것이지. 그런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아름답지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이러이러이러이러 말로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설명을 해줍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거.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그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거. 천국의 비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히 여러분 다 말해주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으면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젊었습니다. 학교의 문턱에도 안 가보신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잖아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기 이름도 잘못 쓰는 그러한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그분들이 잘 믿어 오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도와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누군가는 열심히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 깨달아지고 소위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혼자 방법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 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쉬우시라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상대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 이전에 한국의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익도 목사님,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우리도 알아 있지 않아요? 김익도 목사님은 남봉꾼입니다. 깡패입니다. 그런 분이고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나? 1900년 어느 날 소알론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소알론 여사가 길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방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뭐 그러면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김익도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누가 이 서양 여자가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골려먹으려고 와서는 전도지 많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알론 여사님이 아주 기뻐하면서 전도지를 여러 날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익도가 그 자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서는 그 앞에서 흥하니 그냥 코를 풀어가지고 그거 뛰어가지고 이러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지를 주었던 그 소알런 교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쭉 참고 또 전도지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읽고 뱅 버리고 뱅 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이 소알런 교사님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서툰 한국말로, 당신 나 비싸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코가 썩어요. 코가 썩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서양 선교사 부인이 조선말로 코가 썩는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이 코가 썩는다는 이 말이 그 마음 속에 확하니 바뀌게 됐어요. 우리가 이래서 참 그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날 밤에 김익도 불량배가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아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어 내 코가 썩을지도 몰라. 며칠 동안 코가 썩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발로 스왈런 선교사님을 찾아갔어. 그리고는 회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분입니까? 평양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초까지 이분이 얼마나 부흥사로서 한국을 누비고 다녔는지 몰라요. 혹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이분의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남봉꾼이 변해서 엄청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게 됐나? 스왈런 선교사님 가족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코 풀어서 버렸지만은 결국은 전도가 사람을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마음 꼭 가져야 돼요. 필요할 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압도한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지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선 먼저 복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의 도가 가진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3절 2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많은 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네 사람이나 이웃 친지에게 아, 우리 교회 와보세요. 아,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서로가 위하고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오게 되면 마음이 편하고 말이요. 저기 가든 스테이트 파크에 나오면 한 2분도 안 걸립니다. 교회 식구들도 좋고요. 우리 교회는 신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여러 가지 자랑하는 중에 목사님도 자랑하게 되죠. 저는 그렇지를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성인 군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아마 세상에 다시 없을 거예요. 한번 와서 이렇게 만나보기만 하면 홀딱 반할 겁니다. 그러니 한번 와서 보세요. 그랬더니 냅다 그분이 한다는 말이 너네 교회 목사님 봤어. 그 어디서 봤는데? 어저께 델리에서 싸우더라.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뭐 잡다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 뭘 말해줘야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그에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십자가의 도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교회 오라는 말은 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 설명은 목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여러분 평소에 기쁘게 지나면서 기쁘게 지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지나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누가 묻거들랑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쭉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묻거들랑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쫙 설명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팍 자리 잡혀 명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내 속에 내가 말 잘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 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자기 말재주 그런 거 다 버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재주 같은 거 다 그런 거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전하는 게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이 사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사랑이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신 것도 진짜 어리석은 방법이고 전도하는 것도 어리석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순교당하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만난 어느 목사님이 내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길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도 딱해서 제가 그랬어요. 왜 거기 가려느냐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준비 잘해서 간다면 우리 교회나 나 자신이라도 내가 도와줄게. 그분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그 전도에 우리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지만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게라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리석음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어리석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방법에 여러분 음으로 양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파하는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리석은 공동체처럼 이렇게 보여도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사랑이 넘치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음을 깨닫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구원을 위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병마와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와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알게 말씀 전하라.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영원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인 지금 몸이 없어도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치서 이리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전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